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과 송희 자매님이 함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들이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힘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소중해서 계속 간직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두 분 그런 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나그네가 저에게 처음 보낸 편지를 갖고 있는데요. 두 분이 갖고 계신 편지 중에서 이렇게 잊을 수 없는 내용이거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지금까지도 갖고 계신 그런 편지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고 있으면서 저에게 쓴 편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50년 전 네, 편지네요.
그때는 막 책을 낼 것 같은 마음인데 지금 읽어보면 너무 부끄럽지만요. 거기 보면은 군대 훈련이 힘들 때마다 이제 저를 곧 볼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견디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너무 절절한 편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요새 이제 읽어보면은 아, 우리가 예수님을 곧 볼 수 있다는 그 사랑함으로 지금의 훈련도 어려움도 견디는 거랑 참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북조선에 있는 마중 식구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곧 보게 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네 이길 힘을 오늘도 갖게 되시기를
네. 그러네요.
응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리 송희 자매님도 혹시 그런 편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며칠 전에 추석에 한 자매에게서 받았는데 원래 이런 편지를 받으면 읽고 그냥 그 순간 감동받고 버렸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요. 네, 추석에 정말 힘을 준 그 많이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격려를 네. 받은 네, 네. 편지를 합니다.
편지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쓰면 그 마음이 참 느껴지죠.
그렇죠.
어떤 편지가 소중한 건가 생각하면 마음을 잘 담아 놓은 편지 같아요. 네.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사도 바울도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로마에 잡혀 있었던 그 시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계속 떠나고 떠나고 도시를 데살로니카는 3주 만에 떠나기도 하고요.
네.
아덴에서도 또 금세 떠나야 했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이었는데 길 위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네.
에베소에서는 한 2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이 들었겠죠.
네.
정말 자기가 돌보고 양육하던 성도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때는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어깨를 맞대고 울어요. 그 밀레도에서 헤어지는 장면들은
네.
지금 읽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그 석별의 정이라고 하죠. 스승을
네.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그 에베소서를 읽으면 정말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정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은 특별히 유난스럽고 있다 할 정도로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 심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정말 깊은 신학적 통찰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이 풍성한 편지입니다. 특히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옥화 집사님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바울의 기도를 읽어주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마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이 바울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교회의 몸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2000년째 이어지고 있고
네.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끝이 아니라
네.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와닿아서 우리를 그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의 충만함에 들어가게 초대해 주셨다는 이 네. 영광스러운 초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조그만한 한국의 지역교회가 아니고
네.
북조선에 있는 정말 동떨어진 혼자 남아있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고 온 우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네.
그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40일 기도해서 1000번째 드려서 뭐 그때 받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일 때
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대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네.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으시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역사를
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바울의 기도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송희 자매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신령한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뜻합니다.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바울은 이 복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아, 네.
종교는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 네.
창세전부터 아, 네. 사랑하셔서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부터 수용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네요.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라니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함. 이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강조합니다. 6절, 12절, 14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서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사랑이 일방적이 되면 짝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상대방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자신을 다 걸고 사랑할 때 사랑이 서로 마주치고 그래서 꽃 피어날 때, 충만해질 때, 그것을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네. 히브리어로는 영광이 무겁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존귀히 여길 때, 어떤 무게감, 존재감보다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 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영광스러운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어떤 네, 사람은 그렇죠. 와도 들어왔나 안 왔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 일만 집중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살피잖아요. 누가 무거운 사람이죠?
그렇게 살피게 되는
네,
사람.
살피고 돌보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무겁게 여기지 누구를 가볍게 여기지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나이 많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드리고 환대하고 네. 그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버릇없는 목사로 찍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보통은 예수 믿기 시작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새신자?
새신자들이 오면
그럴 때가
바로
제일...
자리에서 일어나죠. 네네네네. 그들한테 왠지 정말 네네네. 정성을 다해야 될 것 네. 같죠. 네, 그래서 우리 그들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그렇게 사랑받는 경험을 네. 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 네. 때문이죠. 우리 송이자매님은 누가 오면 가장 무겁게 여기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야 되지 않나 또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이제 또 새롭게 온 사람한테 하면 그 이미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좀 이중성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어쩌면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곧 네. 지금 당장 알게 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네. 그들을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환영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그것이 주님의 몸에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우리의 힘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네. 그 연약한 자들이 또 자라나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공동체는 그 누구도 네. 결핍과 단절과 소외되지 않은 채로 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제가 주님의 교회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영광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양이죠. 하나님의 집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났을 네. 때 하나님은 그 집이 자랑스럽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집,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말이 참 은혜롭네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 그리고 능력을 더 잘 알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모든 권세와 통치에 위에 앉히신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시다는 것을 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어주면 참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제안할 때가 많은데 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네. 성령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말 귀가 안 들리는 어떤 분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분에게 이렇게 귀에 고름이 꽉 차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수술을 해도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속에 있는 고름을 다 성령님이 빨아내 주세요. 그래서 귀가 뚫리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며칠 동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수술하는 날 갔는데 그분이 귀가 들려가지고 청력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소식을 들었어요.
아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요새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네. 무엇을 기도할 때든지 성령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요새는 네, 다른 또 폐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폐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정말 오래간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성령님께서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고 네.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네.
그분이 지금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멘. 기억하고 네.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통해서 하시도록
네.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우리 개인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건 무슨 뜻인지 말씀해 네. 줄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나란히 거울처럼 비치고 있다고 여기시면 되는데요.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이 땅에 고스란히 반사되어 비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또 즉 죄로 어그러진 만물에 보기에 심히 좋은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여 통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케 된 곳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유지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통치에 잘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귀한 일을 이루신다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타락한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부리는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힌 끔찍한 삶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선민이었지만 욕심대로 살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부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는 세상의 줄 세우기와 키재기가 다 어리석고 허망한 이유입니다. 더 근사하고 멋진 죄인은 없고 오직 죽을 죄인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가져다 준 변화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지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서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완성될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무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네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계셔서 또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대대로 깨달아서 완악한 마음이 사랑으로 인해 녹아지고 변화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인정하는 백성들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오직 자기 가능성에 절망하고 값없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함으로 창조주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중 식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눈을 열사 하나님 알게 하소서. 그리고 아멘.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북한 땅 현지 교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은 요정 또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예수의 영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촌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는 가족들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네.
저는 원래 오빠랑 안 친하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집에 온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얼굴 보면서 뭐 이런저런 네. 얘기하다가.
불쾌했나요?
불쾌한 건 아니지만. 반갑지만.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안나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좀 목 감기 좀 살짝 걸렸는데 잘 회복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요새 감기가 또 유행인데 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각자의 또 그렇게 삶을 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장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거라사인 땅에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어둠의 세력과의 실질적인 전투가 일어났던 것 같아서 더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었죠.
저는 저번 주 말씀에서 컵과 컵에 담긴 물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정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어둠의 세력과 죽음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시작하세요.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니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셨다라는 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고 있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무찌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넘기고 계시네요.
네, 정확하게 잘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를 확정 지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두벌의 옷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말고 빈손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군인이 전쟁터에서 실질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될 땐 혹시라도 점심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내 옷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짐을 몽땅 싸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적들에게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요.
네, 그렇죠. 군인이 싸우러 나가서는 오로지 싸움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면서 그런 거 다 짊어지고 다닌다면 방해되기도 하고 큰일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필요한 건 나라에서 책임지고 보급해 줄 것을 믿고 전투에만 집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지금 파송받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출정 명령을 받고 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 그런데 예수님, 저희 점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더러운 거 싫어해서 씻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옷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과 같다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제자들도 먹을 것, 입는 것에 신경 쓰다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챙기지 말라고 하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알아서 보급할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적을 쓰러뜨릴 건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건지 그것만 신경 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만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미련 없이 발에 붙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주는데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낸다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 돈 좀 받아주세요. 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정하면서 받아줄 걸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귀한 걸 전하러 왔는데 이를 거부하며 받지 않으려 한다면 굳이 부탁하면서 받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낮은 자세로 설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네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명성이 더욱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게 누구인지 누가복음 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자, 누가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헤롯이요. 헤롯이라고 하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당황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7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헤롯이 당황한 이유. 자,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몇 명 등장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세 아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당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리내리는 구설수의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구설수의 주인공이었다면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른 건가요?
뭐 나쁜 짓은 수도 없이 저질렀고 특별히 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어요.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동생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딸까지 있는 상태였음에도 헤롯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네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만했겠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시 그 헤롯이 행사했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악행을 보고도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헤롯을 향해서 쓴소리를 날렸던 유일한 인물이 있었는데 자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헤롯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체포했지만 또 그렇다고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을 바로 처형시키지 못한 건가요?
당시 분봉왕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아주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바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란이나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권력을 줄 테니 신경 쓰지 말게 하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봉왕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곤란해하는 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따르고 있었고 만일 그런 상황에서 요한을 처형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가장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혹여라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고 또 그게 로마 정부의 보고가 되기라도 한다면 헤롯은 무능한 자로 찍혀서 앞으로 출세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체포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을 사형시킨 건가요?
당시 헤롯 말고도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또 다른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헤로디아였어요.
헤롯이 동생으로부터 빼앗았던 여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헤롯을 비판했다라는 건 결국 헤로디아 본인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앙심을 품고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건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가 열리고 거기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뭐 어떤 춤을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다 주겠다. 자, 헤로디아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에게 시켜서 뭘 달라고 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렇죠. 헤롯은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딸을 시켜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는 요청을 하라고 했고 어머니의 말에 따라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을 때 헤롯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시키고 그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에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세례 요한의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끝이 너무 허무하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당한 걸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허무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게 허무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지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예수님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헤롯의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절 말씀에서 그런 헤롯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게요. 자기가 요한을 죽였음에도 요한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부담감을 넘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러한 요한의 모습과 요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허무해 보이는 죽음은 또 다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허무하게 죽임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헤롯과 같은 존재가 예수님에게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헤롯과 같은 존재라는 건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이 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사회적 명분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명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도록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 안에서도 헤롯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혹시 본디오 빌라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 넘겼을 때 재판을 담당하고 판결했던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이때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헤롯이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빌라도 총독도 자기가 파견받은 지역에서 어떠한 폭동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러니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회중의 목소리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이 놓고 보니 정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닮아있네요.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삶을 예비하면서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전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헤롯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임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뭔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그냥 허무한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순이람의 말대로 세례 요한만큼 억울하고 손해보는 삶을 산 사람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세례 요한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약속된 천국이 있기에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이 억울하지도 부당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네, 이러한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역시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악인의 형통, 또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는 자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정직하고 착하고 베푸는 사람은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이러한 현실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목사님. 어떤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육신은 허무하게 헤로디아의 딸의 춤 한 사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억울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여기까지 주어진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순인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다림이 있으니 그렇게 좋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기억에 남고 저도 뭔가 주변에 제가 뭔가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너무 좀 아프거나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이 높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나 안나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으로 보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웠었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삶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이나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바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두렵다 내가 진정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두려움에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의 삶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한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합격하고 나고 아니면 통과하고 나왔을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쉽지 않지만 부활이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기쁨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망함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뎌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